매기 성경 강해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 평안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창세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창세기 오늘 23장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23장에서 우리는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값을 주고 매입하는 장면들을 이제 대하게 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길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제 127세를 살았다는 것, 좀 이것도 우리가 유의해야 되겠죠. 90세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는 그녀가 죽을 때 이삭의 나이가 37살 되었다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일이 있고 난 후 몇 년이 지난 뒤에 사라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가 죽은 장소는 헤브론 곧 길리앗 아르바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이제 값을 주고 굴을 매입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바로 그 땅에서 죽었고 그가 매입한 굴에 장사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하기 위하여 하고 많은 땅을 다 내버려 두고, 그래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왜 하필 그곳을 매입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미래에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온통 매장지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는데, 어찌 보면 매장지뿐이다 할 정도로 좀 흥미가 있어요. 재미도 있고요. 어찌 보면 또 반대일 수도 있죠.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번 장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스스로 가리켜 나그네 그리고 또 우고하는 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인데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23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헷족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 구절에서 그 땅에 살고 있는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호의를 베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우리의 묘지 가운데 아무데나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우리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매우 기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그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방백이라고까지 또 부르고 있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보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7절로 9절까지를 볼까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족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굴을 정식으로 돈을 주고 사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공짜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까지 아브라함은 필요한 땅을 값을 치르고 매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묘자리를 값을 주고 구입을 하게 되는 거죠.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 다른 땅을 사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녀를 이곳에 장사 지내려 했던 것은 그러므로 다름이 아니라 이 땅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 땅을 매입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독해서 읽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두 가지 커다란 소망과 두 가지 거시적인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에 속한 목적과 하늘에 속한 목적을 갖고 계신 거죠. 땅에 속한 목적이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을 하면 이 땅이 새로운 것으로 대치되는 것이죠. 이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땅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땅에서 영원히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경륜에 따라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쓰레기처럼 내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낡고 찌그러진 자동차를 폐차시켜 버리듯이 그렇게 내동댕이 치시지 않는단 말씀이죠. 하나님은 땅을 재고해 버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새로운 모델로 대치시키는 뜻을 가지고 계신 거죠. 새로운 땅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소망이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 장사되기를 원했습니다. 부활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땅에서 다시 살게 될 것을 소망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를지 알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에서 일어나게 될 건지 잘 몰랐지만 분명히 그 사실을 믿었던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디에 살지, 천국이 어떨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다락방에서 구약적 소망이 무엇인지 진작부터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현재 준비되고 있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장차 교회가 들어갈 곳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교회의 영원한 거처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교훈이 전혀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그를 이 땅에서 하늘로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라를 그 땅에 장사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아브라함 역시 죽어서 그 땅에 장사되었고 그는 그 땅에 묻히기를 원했고 결국 그곳에 묻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장사된 장소는 정확히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2km 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방문해 보면 이슬람 사원이 바로 그 장소에 자리 잡고 있고요. 오늘날 헤브론에서 그 장소만 빼놓고 다른 곳은 폭풍전야와 같이 전운이 감도는 무시무시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지역을 방문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곳은 여행자들에게까지 매우 적대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곳에 들어갈 수 없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여행하시게 된다면 가이드가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서 안내를 해주리라고 봅니다. 그 이슬람 사원을 방문하려면 정말 많은 돈을 좀 주어야 되거든요. 사원 바닥에 나 있는 작은 구멍 안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가 장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굴이 내려다 보입니다. 라일은 베들레헴에 묻히게 됩니다. 그들 모두는 장차 그 땅에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그 땅에 묻히게 되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땅에 속한 소망입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다른 데 소망을 갖고 있어요. 어디죠? 하늘에 속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그 땅에 장사된 것이 왜 중요한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구우를 사기 위해 흥정을 하죠. 쌍방의 대화와 반응에 유념하면서 우리 말씀을 대하는데 찬송 후에 이 말씀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창세기 23장 10절로 12절까지 보죠. 때에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관대한 그곳 주민들, 또한 주민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당시 그곳 사람들은 분명히 뭐랄까 좀 도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넓은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무리를 지어 동굴에 살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여타 구약의 위인들, 심지어 이번 장에 언급되어 있는 사람들이 현대에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기자들이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애초 이 사람들은 동굴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전혀 문명화되지 못한 미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칠고 포악하며 잔인합니다. 이렇게 그 기자가 지금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관대합니까? 얼마나 어집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에 대하여 몸을 굽히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관대한 그런 자세가 어디 있습니까? 13절로 16절을 볼까요? 그 땅 백성에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고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계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좇아 에브론이 해족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브라함은 당시의 관습에 따라 땅과 굴에 대한 값을 치룹니다. 17절로 20절을 보죠. 마무렛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곳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해쪽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무렛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해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분명히 이 장소는 오늘날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는 헤브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이 헤브론의 사원을 두 번째나 세 번째 중요한 사원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카이로를 위시하여 여타 지역에 많은 사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문화라고 하는 게 참 찬란하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이 최고로 치는 사원은 흔히 말하는 메카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헤브론에도 사원이 있고 예루살렘에도 사원이 있는데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는 아랍인들에게도 역시 매우 중요한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24장으로 넘어가 보면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의 두 번째 부분 가운데 하나의 분기점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부분인 1장에서 11장까지는 네 가지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죠. 두 번째 부분인 12장에서 50장에는 네 명의 중요한 인물을 다룹니다. 특별히 12장에서 23장에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24장부터 26장은 사랑을 받던 아들 이삭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이삭의 생애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미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는 출생이었어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이삭의 결혼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어찌 보면 누구에게나 다 중요한 사건 아니겠어요? 출생, 결혼, 그리고 죽음. 그런데 이 가운데 두 가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한 가지 결혼만큼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 사건은 인생에게 매우 중요한 대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평탄하게 진행될 이삭의 결혼 과정을 본문에서 읽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신뢰하는 종을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하란 땅에 보내서 이삭을 위하여 신부를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 종은 리브가를 순탄하게 만나서 성공적으로 이삭에게 데려가게 하죠. 이것은 매우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처녀 총각의 결혼 대상자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게 주신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 정부입니다. 두 가지 제도는 매우 중요하죠. 만일 이 제도가 깨어져 버린다면 그 사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다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가정은 모든 사회의 중추신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두셔서 사회를 견고하고 단단하게 서도록 하셨던 거죠. 인간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정부는 인간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때로 인간의 생명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갖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국가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제 말의 요지는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러브스토리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신 장소도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장 아니었습니까? 저는 주님이 얼마나 많은 결혼식장을 방문하셨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은 가나의 혼인식장에는 가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창세기 24장은 전체가 러브스토리로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이 신부를 맞이하게 되는 모든 과정이 드라마틱하게 묘사되어 있고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환상적인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 주님께서는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하나님의 그런 섬세하신 인도하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먼 옛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앙망하는 자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석기 시대였기에 사람들은 동굴 속에 웅거했고 대단히 미개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죠. 그런 말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저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기록을 보면은 인류는 그런 식으로 분명히 진화해 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화라고 하는 것은 뭐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진화가 아니라 삶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갔다 이런 표현을 저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기록에 따르면 인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나 또한 본문의 기록을 따르면 사람들이 사회가 발전한다고 하는 그것을 약간 좀 부정하고 뒤집는 그러한 이론도 펴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습을 접할 수 있어요. 이 고대에 살던 사람들은 인도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장에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므로 리브가가 즉시로 결단하고 그 종과 함께 가서 이삭의 신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번 장에서 함께 읽어나가게 될 너무도 중요한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데 이 본문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어야 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좀 더 귀한 이삭의 결혼식장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내 손 안에서 즐기는 성지순례의 현장 두란노 컬러 비전 성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 우편번호 121-707,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한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3260, 320-0460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